시편 3편 1절부터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에 등장하는 시 하나하나는 각 저자가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하여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자와 저작 동기와 그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은 다양함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통일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의 체험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녹아져 있고 또한 삶의 그 버거움 속에 그 호소로 비탄의 시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강청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편을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4편, 5편 그 저작의 배경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모두 세 편은 3편의 표제에 등장한 것과 같이 다윗 통치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주전 979년경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쓰여진 소위 다윗의 비탄의 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또한 지혜와 참회에 대한 시를 접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비탄의 시도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비탄의 시가 많이 등장할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거룩과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아름다운 행복의 무지개에 어떤 삶이 수놓여져 있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야말로 시와 신령한 노래만이 입술에 가득하고 감사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충만하다면 비탄의 시는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눈물과 한숨과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의 그 알량한 신앙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무거운 짐과 아픔을 갖고 나와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삶의 대부분이라는 이러한 삶 속에 바로 이 비탄의 시가 그렇게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를 배경을 추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3편 역시도 일종의 다윗의 비탄의 시입니다. 여기 시편 여기 3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자, 이 제목만 봐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슴에 무슨 생각과 무슨 반응이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왕의 입장으로 아버지의 입장으로 다윗이 아무리 세상 앞에 나라 앞에 또 아들 앞에 그각 무도한 죄를 지었다 해도 압살롬의 반역은 정당화되질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몇 안 되는 의인 중에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입니다. 또한 그가 의인으로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것은 그가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와 실수와 실패를 늘 자행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의 문제, 죄의 문제,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또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철저하게 애통하며 가슴을 찢어내며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주변의 그 참모들이 다윗이요, 바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일인 줄 누가 합니까?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한 부추김 속에서 다윗은 갈등하고 고민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두 번 베어오게 되죠. 그 두 번 옷자락을 베어오는 것마저도 너무너무나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런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또한 왕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항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서만 모든 판결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긍휼과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참 다윗은 그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편 3편에 의인 다윗에게 나타난 삶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시편 3편의 그림은 얼마나 참담함, 얼마나 황망함, 얼마나 모욕과 수치로 얼룩진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편, 1절에서 8절까지 구구절절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수많은 적들이 나를 애호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칼과 창으로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겸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시고 저들을 무찔러 주시고 저들을 꼬꾸라뜨려 주십시오.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그런 요구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 바로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8절,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아무리 자신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정죄와 심판을 행할 권한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수많은 적대 세력이 자신을 애워싸고 공격할수록 오직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모으고 있는가 보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힘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모든 시선을 붙잡아 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 수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가슴을 쓸어내는 일들이 빌비재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는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에 어느 쪽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굉장한 그 인생의 첫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만남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참 그 누가 보아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저 골리앗, 그야말로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조족지열이다, 모기발에 워카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가노라. 이 외침 속에서 다윗은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과 시각과 마음을 고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13장에도 우리는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똑같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 앞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 보고 내용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일컬어서 참 볼품없는 메뚜기고 저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가 감히 저들과 싸울 수가 없는 존재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르죠. 사실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의 보고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습니다. 왜요? 현실을 직시하잖아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눈에 그렇게 전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사실 정당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렙이 모세에게,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취하고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땅은 10명의 정탐꾼과 본 땅과 다른 땅이 아닙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러한 허락하신 땅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약속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시선,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도 앞지를 수가 없다, 이런 시선과 이런 안목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 같고 메뚜기 떼 같고 정말 부술 수 없는 적대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시고 내 손을 들어주시면 구원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그 모욕과 수치스러움, 그렇게 얼마나 괴로워할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은 아들에게서 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어떤 대상에게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성도를 구원하실 때 여기 7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수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치가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과 동시에 의인을 괴롭히는 원수 적대들을, 대적들을 하나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뺨을 친다라는 것, 뺨이라는 것은 우리 그 신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얼굴이잖아요. 뺨을 칠 때 사람을 죽으라고 또 아프라고 뺨을 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뺨을 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또 어떤 성도가 그렇게 진단서를 떼야겠구나. 또 그런 분들이 계신,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슨 얘기일까요? 오른뺨을 때리는 그 가해자는 왼손잡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일 오른손잡이가 상대편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되죠. 당시에 손등으로 얼굴을 맞는 것 자체는 가장 큰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결과로 바로 우리의 적대 세력을 뺨을 치시는 것으로, 가장 수치와 모욕하는 것으로, 또 이를 꺾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2,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단 한 인간 아브라함과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가장 무서운 상황은 세상의 적대 세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를 모른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가슴을 찢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요, 단순히 모든 적대 세력을 나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 요청의 차원에서만 이 기도를 드리질 않습니다. 자신에게 잠재해 있는 죄악을 인정하고 존재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을 음해하고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또 근거 없이 꾸미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황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똑같이 모함하고 상처를 내고 싶을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억울하고 속상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도움을 호소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내가 남을 음해하느냐, 모함하느냐, 상처를 내느냐, 그것 자체가 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세요. 내가 안고 살아가는 세상에 다양한 짐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풀어나가려는 그러한 정신과 자세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열쇠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베푸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시로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나온다면 그 성도만큼 복된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책임, 의롭고 거룩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 책임에 충성하시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고 여러분 편에 서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바로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도망가시고 하나님으로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위로를 삼겠노라,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 입술에서 시와 신령한 노래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어리숙하고 미련하여서 세상에 묻은 무거운 짐들, 염려와 또한 모든 적대 세력을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참으로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시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삶의 체험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안전함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문제를,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